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오늘 3부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재판 결과를 분석합니다. 2부 비상한 정치 시간에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코로나 소상공인 보상 대책,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책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라임 자산 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현직 검사 4명이 모두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 4명이 모두 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술 접대 의혹은 아니고 네. 검찰 수사 결과
접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다만 96만 원. 네.
아직 뭐 확정이 뭔데 뭐 유죄로서 뭐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사연이 참 재밌습니다. 제각각인데 예컨대 이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A 씨 같은 경우 부부 싸움 등으로 다투다가 핸드폰을 분실했다.
왜 집어 던졌대요?
뭐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직 검사 B 씨는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깨졌다. 또 다른 현직 검사 C 씨, 1차 검찰 조사 후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잃어버렸다. 또 이분은 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업무일지 일부도 삭제하거나 파쇄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검사 D 씨는 업무상 민감한 정보를 이유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핸드폰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게 검사님들도 뭐... 그 이제 그 해명 네. 뭐 그렇게 창의적이지는 않군요. 그죠?
특수 수사하는 검사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네.
아니 부부 싸움 하는 거고 휴대폰 분실한 거고 뭔 상관이 있대요, 도대체가? 그죠? 그다음에 수십 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라는 게 인과관계가 도대체 수십 통이 왔는데
네. 너무 막 울리니까 막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진동이 너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들고
손에서
다니다가.
부담감이 와갖고 그러니까 악력이 떨어져서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놀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사실 그게 문제죠. 만약 여기 경찰을 대입을 해보면요, 네. 검사 세 명이 아니고 경찰 세 명이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접대를 받았다. 바로 전화기 다 확보하고요. 그 대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어떤 접대 정황이라든지 전화기에 다 남아 있어요. 메시지라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96만 원 얼마 맞추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아닌 검찰로 바꿔보니 검사로 다 바꿔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휴대전화는 사실은 정보의 보고입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딴 거 별로 증거로 뭐 확보하는 거 더 의미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휴대전화거든요. 네. 근데 안 가져가니까 결국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휴대전화를 버리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본인과 관련한 것은 증거 인멸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는
자기
않습니다만.
증거 인멸자는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심증이 확실하게 굳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또 이제 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아, 이런 점이 고려가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96만 원밖에 접대 안 받았는데 뭐 굳이 휴대폰까지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어차피 죄 안 된다는데.
그렇죠.
그잖아요.
그래서 참.
그러면 수사 검사의 그 판단과 네. 수사 받는 검사의 판단이 참 많이 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수사 받는 검사들은 오히려 본인이 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 측에서 아 여러분들은 죄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걸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근데 이제 배가 떨어진 원인이 까마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무튼 그 검사 소유의 휴대폰은 참 접근이 어렵군요.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도
그렇죠. 있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것만 접근하면 엄청난 뭐 많은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하던가 버리라고 시간 준 거잖아요. 갖다 버리라고. 네. 그거랑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기소해버리고 뭐 독직 폭행 만들어버리니까 뭐 그거는 뭐 일단 기소된 부분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독직 폭행을 그분이 뭐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경찰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 딴 공무원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전화기 확보하면 다 증거가 있는데요.
박준 변호사가 일관되게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압수수색의 시점.
예.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바로.
바로합니다.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해보잖아요. 피의자 이제 저희 의뢰인이 있으면 제일 걱정하는 게 휴대전화. 그래서 다 뺏겨요. 대부분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그냥 신속하게 수사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뺏기고 네. 아유 전화기 뺏겼습니다. 변호사님 어쩌죠? 뭐 어쩝니까? 뺏겼는데. 그거 다 있는데 뭐요. 네.
김성만 님이 술 좀 끊으세요. 수전증이다. 이렇게 분석을 주고 1719님은 그냥 아침부터 웃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아, 이 얘기하니까 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뭐 절대 다수긴 합니다만 네. 96만 원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기소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술 접대 받은 사실을 다 확인됐잖아요. 네. 했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사과 안 합니까? 그 국정감사정에서 사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로 밝혀지면.
있거든요. 대가가 있든 없든 김영란법 위반이든 그건 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제가 뭐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조치한다는 얘기를 했었네 그때.
얘기 조치뿐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아무튼 얘기했었는데. 그 사과하겠다라고 그 예고형으로 얘기한 거 제가 네.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과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못 들으셨죠?
네 그런 얘기 아직 없었죠.
아니 국정감사에서 그 생중계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거면 그건 대국민 약속에 그 준하는 거 아닙니까?
확정 판결 나야 이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이야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하시려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보 다섯 곳을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를 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또 백제보,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등의 이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시한 지 4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해체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반발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협의의 결정을 하라고 했지만 이 지금 4대강 중에서 나머지 한강 낙동강의 경우에는 아예 지금 기초조사조차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4대강 재자연화는 물 건너갈 상황에 놓인 건데요. 정부의 4대강 보호 문제 해결 의지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멀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너 나중에 두고 보자는 얘기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나중에라고 기약 없는 나중은 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지금 딱
하지
그래요. 2017년 5월이면 네. 거의 이제 취임 초 그 무렵인데 그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임기 이제 거의 1년 정도 더 남은 이 시점에 지금 의결을 하고 아직까지 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니, 차라리 그 지난 4년의 기간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협의하고 네. 지역 주민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 이거잖아요.
네, 네.
차라리 지난 4년간 그냥 협의하게 놔두든지.
그렇죠. 이걸 하게 놔두든지 요거를 지금 결정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웃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협의 개시하라고 하면 이게 협의가 됩니까?
안 되죠. 2017년 5월부터 그때부터 협의를 좀 해서 네. 진도를 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부터 협의하라면 그냥 지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역 주민 간의 입장이 참에게 갈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를 유지해야 된다는 주민도 있고 해체해야 된다는 주민도 있는 거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부의 기능이 그거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갈릴 수 있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어떤 전문적인 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관리위원회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게 결국은 그냥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알아서 협의하세요 이래버리면 물론 해체 시기지만
네.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죠. 하나만한 얘기죠.
아니 그 주민 간의 입장차 거기서 나오는 갈등을 조정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해야 되는 게 위원회인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보는 뭐 해체가 맞다, 이보는 개박이 맞다, 이보는 뭐 유지가 맞다. 그런 식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또 협의해봐라고 이러면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말 질질 오랫동안 끌었죠.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 전부터도 비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다섯 개 보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 해체 등으로 뭐 결론이 나온 것만큼은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행정부가 언제 이거를 집행할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갈등이 있었을 때 진행자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갈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 보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설득하고 나서서 의제를 던지고 갈등을 조정에 나서면서 만약에 필요하면 뭐 보상도 해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대안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이거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 이서 4대강 제자연화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민사회계라든가 환경단체 등에서 예전부터 많이 요구를 해왔던 거고 4대강이 애초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전제로 해놓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 이미 감사원 결과 다 나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상 4대강 제자연화 역시도 구호에 그쳤던 거 아닌가 선거 때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건드려 보려고 하니까 당장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 의원도 일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섣불리 손댔다가 오히려 지방에서 표 떨어질까 봐 이거 민주당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이티 환즈님이 근데 MB정부 시절에 토건 마피아들이 먹은 돈은 회수 못하나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죠. 일수불태 낙장불이.
아니 뭐 근데 그거는 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네. 뭐 건설을 해가지고 네. 비용이니까 그건 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거 제자연화 공사 들어가면은 이 토건하는 분 또 돈 벌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오히려 좋은 게 아닙니까? 다시 해체하면 또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돈이 또 들겠죠, 사실은.
아이고. 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합의 를 하고 또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이 사회적 합의기구 자리에서 택배노조는 택배사의 분류작업 인력 그리고 비용을 100% 부담할 것, 야간 배송을 중단할 것, 지연 배송을 허용할 것, 택배 요금을 인상해 줄것 등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표를 거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는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과로 및 사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량 폭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약속했던 뭐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이라든가 산재보험 가입은 이 대기업들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지난 12월 7일, 14일, 22일, 23일 그리고 올해 1월 12일까지 모두 택배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진 택배 네. 노동자가 또 이제 쓰러져서 그 지주마크 출혈 그렇죠. 뭐 판정까지 나왔는데 흑석동에서.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고객에게 이제 그 택배 보냈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 시기를 시점을 보니까 뭐 새벽 1시, 네. 새벽 3시. 그러니까 심야 지금 그 배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새벽 배송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하겠다. 근데 그대로예요. 뭐 택배 회사에서도 좀 바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잠시 그냥 방침 같은 것만 밝힌 것 같고 네. 실제로 바뀌어진 거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뭐 저도 뭐 사실 택배 같은 거 보면 새벽에 막 오는 저도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요 막 와요.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결국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바뀐 거는 지금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총파업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에 이제 분류 작업 인력 및 비용을 회사 측에서 100% 부담해달라.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들인 각 택배 점포들이라든가 택배 기사들 간의 이제 특수고용 관계에 있어서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간 배송 중단, 지연 배송 허용, 택배 요금 인상 등은 이미 다 약속한 거 이거 새로운 요구가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도 그렇고 택배사들도 다 이제 고개 숙이면서 약속했고 그래서 분류 인력 1,000명 도입하겠다, 4,000명 도입하겠다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야간 배송도 중단하겠다라고 했지만 심야 배송 분명히 중단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야무야 알게 모르게 다 하면서 하고 안 하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특별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거나 이제 사고로 다치시는 거에 대해서 지난해도 저희가 뉴스 세계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새해 시작해서 또 이 같은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단순히 자율의 기업에 맡겨서는 해결될 무한한 문제가 아니다.
아니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
택배 물량이 또 엄청나게 폭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때만 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미래형 약속을 했다가 그러니까 소나기에 이제 그 지나가고 나면 손 탈탈 털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이거
똑같아요.
안 되는 거죠.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말은 하거든요.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강제를 해가지고 예컨대 뭐 처벌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제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냥 이 맡겨서는 결국 계속 사망자는 발생할 것 같고요. 가로사 등등. 그러니까 아마 택배 노동자들 하루 쉬는 것도 사실 힘든데 총파업까지 뭐 지금 아직은 뭐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설을 앞두고. 어찌 보면 설 앞두고 대목이잖아요. 대목인데도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목숨 이런 것들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기사분들은 건당 이제 비용 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배송하면은 본인의 수입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대목을 앞두고 안 하겠다, 총파업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지금 생존이 더 급한 문제다.
그렇죠.
정말 살아서 건강하게 좀 노동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게 담겨 있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장 크게 이득을 보고 영업이익이 급증한 곳 하나가 택배 회사들입니다.
택배사죠.
택배사들 코로나19로 정말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은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나온 비용인데 그 얻은 이익인데 분류 작업 인력과 관련 비용에서 부담하는 거 부담해도 사실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말잔치만 하고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좀 답답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비자들도 뭐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빨리 오는 거 새벽에 오는 거 바로 오는 거 이런 거를 너무 바라거나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또 합당한 또 비용 같은 게좀 지불이 돼야 되는 그것도 알겠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MBC 미니로 이남주님이 저도 택배 업무하는데요. 이 택배 송장 아시죠? 그것도 배송기사님이 소장한테 돈 주고 사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 송장 종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송장 어떻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부르주아님. 이 당국의 택배분들 아니면 코로나 얘기하기도 쉽지 않았지.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우리 그래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택배 노동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제가 그 원래 결제를 매달 하면은 새벽에도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해지를 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물론 아. 네, 새벽 배송 받으면 좋죠.
근데 지금 9382님이 그러니까 택배기사입니다. 발송업체가 지연배송 크레임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배송하는 겁니다라고. 이게 이제 그 이제 착한 소비자 운동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업체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이제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그냥 그때만 싹 모면하고 그냥 그러니까 입 씻고 손 씻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예. 이미숙 님도 택배를 하는데 송장.
송장을 돈 주고 산다기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참 네. 깝깝하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기자 박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